VOA 세계뉴스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마찰이 벌어졌던 가운데 필리핀 대통령이 29일 해양 영토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해당 암초 인근에 중국이 설치했었던 300m가량의 부유식 장벽을 최근 제거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가 할 일은 필리핀의 영토와 해양 영토의 방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의 어업은 필리핀 어민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이라면서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필리핀 해경이 전기순찰 도중 발견한 해당 장벽은 중국 해경이 주로 수역 내 대규모 어업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 및 철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린지 포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28일 미 하원 외교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필리핀 정부가 특별작전으로 지칭했던 해당 장벽 해체는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전직 고위 지휘관 중 한 명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트로셰프 전 바그너 그룹 사령관과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어제 늦은 시각 이루어진 이 회동에는 최근 몇 달간 바그너 용병들이 주둔하는 여러 나라를 순방한 유누스벡 예브쿱로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배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이 현재 러시아 국방부 소속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했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달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려는 크렘린궁의 시도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3명의 여성이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주지사는 이날 새벽 지역 내 한 변전소에 우크라이나 드론 2이 두 발의 폭탄을 떨어뜨려 변압기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5개의 인근 지역과 병원 한 개소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지도부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10월 20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두 번째 미국 EU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를 위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 러시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 EU의 강력한 협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정상들이 회담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기반한 세계 청정에너지 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고 디지털 기관시설 및 인공지능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지도자들은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정보 환경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선전 행위를 촉진하고 검열과 허위 정보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 정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정보 조작 노력이 선전 검열, 디지털 권위주의 조장, 국제기구와 양자협력 관계의 악용, 협력과 압력의 결합, 그리고 중국어 매체에 대한 통제 등 5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판다 외교는 이제 끝났다.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서 큰 사랑받았던 판다곰 3마리의 12월 초 중국 반환 소식에 관한 미국 폭스뉴스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1970년대 초 당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에 도착한 판다 두 마리는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고요. 중국이 러시아 등 여러 나라로 판다곰 선물을 보낸 바 있어서 판다 외교라고도 불렸습니다. 통통한 몸집과 엉뚱한 장난기로 판다는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물에서 임대 형식으로 바뀐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미국의 여러 동물원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크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미중 관계가 판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국가 안보, 타이완 문제 등으로 확대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립동물원의 판다 임대 만료 소식은 그동안 판다가 양국 우호가 아니라 양국의 정치의 상징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5월에 테네시주 멤피스의 판다곰이 반환됐습니다. 또 한국처럼 중국과 불협화음이 있는 나라의 판다 반환 소식이 겹친 것도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동물원 우리의 CCTV 달아서 온라인으로도 판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했던 워싱턴 국립동물원. 지난 23일부터 판다 축제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남은 이별을 앞둔 이 아흐레간의 송별 행사입니다. 자, 12월 이후 중국의 판다를 볼 수 있는 미국 동물원은 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동물원뿐입니다. 이곳에 사는 판다 4마리도 내년 초와 내년 후반기에 임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re are credible reasons to believe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were
네, 캐나다 국적의 인도계 시크교 지도자가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에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번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캐나다와 인도 관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토요일 북한은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은 차차 맑아집니다. 하지만 장진과 양강도 지역, 종일 구름 많고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김책은 오후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5도, 개성 16도, 중강이 9도고요. 함흥 13도, 해산이 8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의 낮 최고가 24도, 개성이 25도, 신의주 23도, 중강 21도, 함흥과 원산은 27도고요. 청진 24도, 해산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 동해상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예보돼 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걸로 관측됩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가 또다시 전력 공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이 해산을 선언하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있었습니까?
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하고 순 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7일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했습니다. 중국의 부부장은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네, 중국 국무부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회담 다음 날인 28일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날 저녁에 국무부가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네, 자 먼저 밀러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이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는 지난 6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후속 회담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에서도 대화 채널은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무부 성명 내용도 같이 짚어보시오.
네. 국무부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와 북한 해양 문제 등 역내 현안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네. 자, 국무부 성명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성명은 이번 회담이 블링컨 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의 뉴욕 회동,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몰타 회동 등 최근 두 나라 간의 고위급 회동에 이어서 진행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이견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측도 그 회동 내용 공개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도 29일에 웹사이트에 미국의 초청으로 27일 워싱턴에서 순 웨이동 부부장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아시아 태평양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양국 관계와 아시아태평양 현안과 정책, 역내와 국제 관심사 등에 관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이 회담에 대한 평가는 심도 있었다, 건설적이었다, 같은 목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중국 외교부는 순 웨이 등 부부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양국의 건전한 상호작용이 상호이익은 물론이고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특히 이번 회동이 주목을 받는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날지 모른다 이런 관측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를 비롯해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작년에 한번 만났죠?
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첫 대면 회담이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를 계기로 또 한 차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G20에 불참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G20 회의에 불참한 건 이건 꽤 이례적인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은 2013년 취임한 이래 G20 정상회의는 매년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대신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 불참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하지만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을 또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왕이 부장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시 주석의 APEC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남미 섬나라 쿠바로 갑니다. 쿠바의 전력난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쿠바 정부가 국민들에게 연료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알레한드로 힐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비센테 데라 오레비 에너지 광산부 장관은 27일 TV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전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전 사태도 크게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네요.
네, 현지 관리들은 다음 달부터 수도 아바나를 제외하고 많은 지역에서 하루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왜 이렇게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겁니까?
쿠바의 전력난은 고질적인 겁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 등 서방 제재로 발전소 유지와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사태도 한몫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전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허리케인 피해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허리케인 이언 때문에 전력망이 파손돼서 한동안 전국이 암흑세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쿠바는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경제난으로 식료품, 의약품 같은 생필품 부족 사태도 겪고 있습니다.
네, 쿠바 사람들 사이에 살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1년 7월에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공산당 일당 체제 나라인 쿠바에서 이런 반정부 시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네, 쿠바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비난했지만 시위대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면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쿠바인들은 지금 몇 년째 의약품과 식품 부족이 허덕이고 있고요. 식량과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력난이 다시 심화하면서 지역 정부는 이미 국영기업과 기관들의 전력 사용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고요. 각종 스포츠 행사와 대학 강의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수십만 명이 쿠바를 떠났는데요. 대부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내 분리주의 세력이 해산한다고 선언했습니까?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이 28일 성명을 내고 해산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선포한 아르차흐 공화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조처가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요?
네, 아제르바이잔 군이 지난주에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을 찾았고요.
네.
예, 휴전 합의를 통해서 해당 지역 내 아르메니아군 무장 해제, 자치 세력 해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자치 세력의 해산 선언은 아제르바이잔으로서는 숙원을 해결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는 국제적으로 자국 영토로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지역은 1990년대 전쟁으로 다수인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사실상 독립을 쟁취한 곳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자치 세력과 합의를 해서 현지 그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아르메니아로 탈출하는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네, 러시아 리아보스티 통신은 28일 이른 오후까지 현지 주민 12만 명 가운데서 대략 7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아르메니아로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를 인용해서 앞으로 며칠 안에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남는 아르메니아 주민은 없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살던 터전을 떠나는 건데 현지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탈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보복이나 이른바 인종 청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앞으로 평화롭게 이 지역을 재통합하고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이런 약속을 믿지 않고 네.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유혈 충돌이 있었죠?
네, 소련이 무너지고 1992년부터 2년간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아르메니아계 분리주의자들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요. 2020년에는 6주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일부 지역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엘린 슬레이 마노프 영국 주재 대사는 로이터 통신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을 원치 않고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부추기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국 정부가 남기로 선택한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더 좋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진실한 약속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자치 세력 전직 지도자들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아르차흐 공화국 정부 지도자였던 루벤 바르다냔 씨가 27일 국경을 넘다 체포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보안 당국은 그가 테러리즘에 돈을 대고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바르다냔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세력 지도부 고문이었던 다비드 바바얀 씨도 성명을 내고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자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아제르바이잔이 그 현지 주민들이 탈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세력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지난주 이 자치세력 지도부를 처벌해야 할 범죄, 군사, 집단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가 현지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었는데 러시아 쪽 동향 어떻습니까?
네, 크렘린궁은 현지 인도주의적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현지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편 서방 정부들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현지 주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제 참관단이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방과 국토안보 그리고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그 세계 세출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상원에서 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셧다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2.1%로 최종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부터 보지요.
네, 2023 회계연도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데요. 29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틀 남은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이제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하원부터 볼까요?
네, 하원은 28일 늦은 밤에 그 총 3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먼저 간략하게 미국 의회 예산안에 대해 좀 설명하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은 모두 12개입니다. 12개의 세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지 이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통상 이 각 세출 법안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른바 이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하는데요.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는 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이 일괄 처리에 반대해서 결국 대변
네. 자, 오택성 기자. 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 네. 자, 저에게 전달된 이 내용을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리죠.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셧다운 피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28일 늦은 밤 총 3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내용 보기 전에서 먼저 오택성 기자가 간략하게 미국의 예산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안이 모두 12개였습니다. 12개 세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통상 각 세출 법안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해왔는데 자 올해 이 회계연도를 앞두고는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일괄 처리에 반대해서 결국 개별 상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8일에 3개의 세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어떤 세출 법안이 통과됐느냐? 4개의 세출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농무부 이렇게 세출 법안 4개가 상정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농무부의 세출 법안을 제외한 3개 세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오택성 기자가 다시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실 겁니다. 오 기자?
네, 들립니다.
네. 자, 3개의 세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지요.
네, 이날 원래 총 4개의 세출 법안이 상정됐었는데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그리고 농무부 세출 법안 이렇게 4개입니다.
네.
이 가운데 농무부 세출 법안을 제외한 3개 세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국무부 세출 법안은 찬성 216대 반대 212, 그리고 국방부는 218대 210, 또 국토안보부 220대 208로 각각 통과했습니다. 농무부 세출 법안은 찬성 191대 반대 237이었습니다.
네. 자, 세출 법안하고는 별개로 또 통과된 법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원래 국방부 세출 법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이 반대해서 결국 따로 떼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주요 세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하원이 통과시킨 세출 법안은요, 이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인데, 상원에서는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셧다운의 가능성을 더 키웠다라는 지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모임이죠. 프리덤 코커스, 이 소속 의원들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 보냈다고요?
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28일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남은 7개의 세출법안 처리 일정과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출 감축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내 누구도 이 같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임시 지출안을 지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하원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반면에 상원에서는 셧다운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 방법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원은 개별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 지출안은 그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의 셧다운을 막고 정부 운영이 계속되도록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11월 7일까지 유효한 임시 지출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이 각각 60억 달러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이 주말 사이에 이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상원에서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셧다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미 상원에서 마련한 그 임시 지출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내가 상원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항복해야 하느냐라면서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하원과 상원의 상황을 미뤄볼 때 셧다운 지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또 끌어내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나면서 강경파 의원들이 이르면 다음 주 메카시 의장을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나선다는 건데요. 이들은 메카시 의장이 지난 1월에 하원의장에 오를 당시에 강경파 의원을 포함한 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메카시 의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강경파 의원들은 이 메카시 의장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현재 하원 공화당 수뇌부에 속한 톰 에머 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에머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편 에머 의원은요, 워싱턴포스트신문에 나는 메카시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신의 하원의장 대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실제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면 이게 셧다운 상태가 얼마나 이어질까요?
현재로서는 이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4일간 지속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실까요? 2024 대선이 이제 약 1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잠재적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미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열린 그 존 맥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 추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구 세력인 이른바 마가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네, 자 발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극단주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마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가는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뜻입니다. 통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일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의 공화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마가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실행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경계하는 것 이건 종종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번 발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그 직접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에 전임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했다라고 말한다면서 나는 다른 대통령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 장소로 애리조나주를 선택한 것도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애리조나주는 2020년에 있었던 대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선 사기가 있었다라면서 재검표를 요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그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의 이양을 믿는다면서 미국에는 정치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애리조나주를 찾았다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그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응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그 스티븐 청 대변인은요, 지금 부패한 조 바이든에 이끌리는 그 극단적인 좌파 민주당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자,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쪽 진영에 서로에 대한 견제가 지금 잦아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서 자동차 노조를 방문한 것이 바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에 자동차 노조를 찾아서 연설하겠다라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하루 앞서 직접 자동차 노조의 파업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선수를 빼앗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스라이팅,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 등 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확정치 나왔네요.
네,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그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연율 2.1%로 집계됐습니다. 통무부는 28일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보다 더 완전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정치는 2.1% 성장률을 보였던 잠정치와 부합하는 수치인데요. 앞서 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확정치가 잠정치와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 GDP를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질 국내 총생산 GDP의 어떤 부분에서 증가했고 또 줄어들었을까요?
네, 성분부는 설비나 지식재산권 상품의 연구개발 등 이 기업 투자를 가리키는 비주거 부문 고정 투자와 소비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 등이 증가한 것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상무부는 이런 분야 증가세가 이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물가 변동률도 같이 보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2.5% 성장으로 잠정치 수준과 같았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연 3.7%로 잠정치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요. 물가가 많이 내려간 건데요. 1분기에 PC 가격 지수는 4.2% 그리고 근원 PC 가격 지수는 5%로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자, 올 2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확정치까지 나왔습니다. 자, 1분기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먼저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에서 2.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러니까 2분기 GDP가 1분기보다는 더 낮게 나온 겁니다. 성무부는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분기의 실질 GDP 둔화세는 주로 소비자 지출과 연방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분야 감소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면서 꽤 강한 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라고요?
네, 28일 노동부가 그 실업수당 청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지난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건수가 20만 4천 건으로 직전주에 비해서 2천 건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올해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범위가 19만 4천에서 26만 5천 건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음 분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까입니다. 벌써 추정치가 거론되고 있군요.
네, 로이터통신은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이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4.9%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력적인 노동시장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다만 연방정부 부분 폐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일시 해고되고 광범위한 서비스가 중단되게 되면 4분기에는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이미 부품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에는 직속 기구들이 있어서 다양한 현안에 관해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이들 직속 기구가 속해 있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장인 대통령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But back on your question about Iran, the partners in the region we're very close with, great relationships with, we're out there. We have
지난 2017년 10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책임자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도 감독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세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지난 1939년 재조직 계획 1에 따라 대통령실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현지 대통령의 바람에 따라 조직이 꾸려지고 대통령이 선택한 참모와 비서진이 이끕니다. 대통령 비서실 참모나 비서진은 거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들은 장관이나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와는 달리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elly told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he was so stunned by the breach of privacy by Congresswoman Wilson that he went to the Arlington.
대통령 비서실 수장인 비서실장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는 고위급 참모나 비서진을 발탁하고 그들 부서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또 백악관 참모진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고 이를 관리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임무로는 대통령에서 나오는 정보나 결정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책 개발을 지휘, 관리, 감독하기도 합니다. 법안 제정이나 지출 법안 마련에 있어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상도 비서실장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서실장은 내각에 포함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나 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조언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모두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올해 2월에 취임한 제프 자이언츠 실장입니다.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인 일명 웨스트 윙과 영부인 집무 공간과 백악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 등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일정 관리나 인사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안, 그리고 대외 활동과 공보 활동 등을 책임집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인도와 캐나다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도 출신 시크교 지도자가 캐나다에서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두 나라 갈등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번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캐나다와 인도 관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사건의 발단.
지난 18일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하원에서 시크교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시 피사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개입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들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Credible reasons to believe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were involved in the killing of a Canadian on Canadian soil. That is something of.
트뤼도 총리는 현재 캐나다 정보 당국이 이를 추적 중이라면서 외국 정부가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한 캐나다 시민 살해 사건에 개입한 건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 주재하고 있던 인도 정보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도 바로 자국 주재 캐나다 고위 외교관을 맞추방했고요.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 증폭됐습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는 캐나다에 조사 협조 요청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6일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도화선이 된 시크교 지도자의 죽음.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니자르 씨 살해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니자르 씨는 지난 6월 1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교회에 있는 시크교 사원 밖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북부 펀잡 출신으로 20살 때 위조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불법 입국했다가 2007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자르 씨는 캐나다에서 배관공 일을 하면서 시크교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이런 그를 인도 정부가 주목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니자르 씨를 펀자브주의 독립을 꿈꾸는 테러리스트로 보고 지난해에는 그에게 100만 루피, 미화로 약 12,000달러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18일 저녁 사원에서 모임을 끝내고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막 벗어나던 니자르 씨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명의 괴한이 니자르 씨가 탄 자동차를 향해서 무려 30발에서 50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했고요.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크교회와 펀자브, 칼리스탄 독립국가.
시크교는 15세기 펀잡 지방에서 태동한 인도의 소수 종교입니다. 인도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이 시크교를 믿는 사람은 14억 인도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천만 인구를 가진 펀잡주는 주민 대다수가 시크교를 믿고 있습니다. 시크교 근본주의 세력은 오래전부터 인도에서 펀자브 지역을 분리해서 칼리스탄이라는 자신들만의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와 90년대 인도 정부의 강경 진압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4년에는 인도의 첫 여성 총리였던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교 경호원들에게 암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크교 분리독립 시위를 강경 진압한 데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시크교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낸 만모한 싱 총리도 펀잡 출신의 시크교인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강성 힌두교인입니다.
G20부터 예열된 인도와 캐나다 갈등.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통상 이런 다자국제회의는 각국 정상들이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외교 폭을 넓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이 기간에 트리우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두 정상은 결국 짧은 회담을 소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는 니자르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모디 총리는 캐나다 거주 시크교인들의 시위와 캐나다 당국의 처사에 큰 불만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회담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내 시크교인들이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캐나다 내 인도 사회와 이들의 예배 장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항상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수호할 거라면서 갈등의 고를 드러냈습니다.
시크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
캐나다에는 약 77만 명의 시크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펀잡주를 제외하면 시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농사를 주력으로 번창했던 펀잡주는 제조업과 기술력에 집중한 주들에 추월당하면서 경제가 침체에 있는 데다가 모디 정부의 힌두교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펀잡 주민들은 자녀들을 캐나다로 보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인도 전체로 봐도 인도는 캐나다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47%나 증가해서 32만 명의 인도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빗장이 닫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방, 양국 갈등 파장 주모.
미국과 영국 등 이 두 나라의 우방국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주목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조사 방침을 지지하면서 인도에 조사 협조를 권고했습니다. 영국도 영연방의 일원인 캐나다와 인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대항마로 인도와의 관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우방이자 주요 7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인도와 캐나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신임 외무상이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차 개각으로 발탁된 여성 외무상입니다. 일본의 여성 외무상이 등장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1953년생, 올해로 70살입니다. 일본 혼슈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나서 명문 국립대학인 도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1988년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일본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귀국 후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1996년 중의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요. 하지만 낙선하고 자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의원 선거에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을 탈당하는데요. 여기서 당선되자 1년 후 자민당에 복당했습니다. 그는 2021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7선의 관록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 1차 내각에서 내각부 특명 담당상에 등용된 걸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법무상을 3번 역임했습니다. 재임 시절 16건의 사형을 집행해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법무상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한 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호신술 연마 등을 즐겨 한다고 하고요. 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딸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캐나다와 인도 갈등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말끝에 do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의미인지 상황에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No, it's really not.
That's not polite.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새 스카프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No, it's really not.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That's not polite.
예의 없는 말이네요.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제 말은 알았어요. 좋은 스카프예요.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Though, 하지만 그래도라는 의미입니다. 도우가 문장 뒤에 붙어 의견 불일치,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I got this new scarf. It's a little rough though.
먼저 대비를 드러내는 경우 I got this new scarf. 새 스카프를 샀습니다. It's a little rough though. 약간 거칠긴 하지만요. 화자 스스로 한 말 안에서 도우를 통해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부분이 대비됩니다. 새 스카프를 사서 좋은 마음과 그렇지만 이 스카프가 약간 거칠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대비를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My scarf is really nice. 제 스카프는 정말 좋아요. Yeah, it's costly though. 그러네요. 비싸긴 하지만요.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의견 불일치죠? 스카프가 정말 좋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like my new scarf. 제 스카프가 좋아요.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스카프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금 더 공손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 3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의사를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문장 앞에 도우를 또 문장 중간에 또 마지막에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Indra'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he waited for almost an hour.
문장을 더욱 대화체로 만들려면 도우를 문장 끝에 붙이시면 됩니다.
To make your sentence even more conversational, you can move though to the end.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 끝에 도우를 붙여 그러나 근데 그래도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